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영길입니다. 네,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네.
휴가철인가 봐요.
아, 그래서 저도 휴가 복장으로 입고 왔죠.
아, 예,
바로 떠날 수 있는 진짜요. 느낌.
예. 일은 계속하실 거니 일은 예. 하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휴가를 떠나리라.
무척 짜증이 나고요. 네. 예. 다들 어디 가는 것 같아서 네. 무척 셈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휴가 복장으로 올 한 주는 이번 한 주는
오.
네, 입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주말 사이에 그 공습이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예.
14일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중단을 지시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네.
우리는 이걸 좀 좋게 반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원유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선물시장 개장했잖아요.
네.
선물시장이 5% 빠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84달러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악재보다는 호재죠.
그래요. 뭐 원유 가격도 그렇고 물론 또 안 좋은 소식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네.
예, 그러나 우리로서는 제일 걱정되는 게 또 유가.
네.
유가가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것만 조금 나아져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네.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휴가철이지만. 그래도 뉴스들 쭉 체크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류종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휴가 가고 싶네요.
가고 싶어요? 진짜 가고 싶어?
근데 정프로님 오늘 선글라스 엄청 멋있네요.
아, 괜찮습니까?
네네.
아, 여기 이제 그 잠자리 선글라스.
이야.
네, 고맙습니다.
저런 선글라스 사실 어울리기 쉽지 않습니다.
아유.
저 같은 얼굴은 안 어울리더라고요.
네, 파일럿들. 네. 파일럿 느낌이죠?
라이방이라고
했어요. 라이방이죠, 옛날에.
라이방.
네, 고맙습니다. 자, 네.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네, 뭐 주말에 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국내 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빅테크와의 협력에 대한 이야기들
샌프란시스코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번에 또 AI 서밋도 하고
네.
이재명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국내 대기업의 또 총수들이 대부분 또 참석을 했잖아요. 근데 저 사진 한번 보면서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 되게 캐주얼한 느낌의 사진입니다. 보통 대통령 만찬이라고 하면 뭔가 딱 격식을 차리고 있고 각을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대통령 만찬에서 있었던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중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지만
네.
옆에 젠슨황 CEO 있죠.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여기 있고 정혜선 회장, 최태원 회장, 이해진 회장 등등이 있는데
네.
보면 뒤에 보시면은 일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
그쵸?
아, 그러네.
네, 오. 보통 대통령 만찬이라고 하면은 호텔이라든지
그렇죠.
딱 큰 네. 공간을 사잖아요.
뭐 네. 편의점이요?
아니 여기 이제 항만 근처에 있는 뭔가 약간 포트의 옆에 있는
바 같은 데인가?
네, 아. 굉장히 캐주얼한 곳에 있었는데
그렇게 다 늙어 보여? 이재용 회장 왜 이렇게 늙었어?
이재용 회장 최근에 좀 많이 늙었어.
아, 그래요?
네, 점점 이제 아버지를 닮아가는 듯한 느낌이.
아, 그래요?
네.
염색을 안 하셔서 그런가?
예전에는 뭔가 좀 얼굴이 달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제 이건희 전 회장의 얼굴이 좀 보이고 있고요. 정혜선 회장도 보면은 요즘 점점 정몽구 회장을 닮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유전자 네. 무섭네.
네, 맞아요. 맞아요. 무섭죠. 근데 네. 지금 근데 여기는 되게 캐주얼한 느낌이지만
네.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인포그래픽을 하나 만들어 왔거든요.
네.
보시면 일단은 삼성과 SK가 중심으로 가장 큰 발표가 있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컴으로부터 이제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이번에 맺었죠.
네.
이걸 통해서 사실 삼성이라고 하면은 우린 지금까지 메모리 기업 그리고 이제 그걸 제외한 파운드리와 사실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크게 활약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2천억 달러 약 한 290조 원 혹은 300조 원 가량의 이제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계약과 AI 칩 생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하나의 또 새로운 또 무기를 달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이제 5년간 약 한 1,080조 원 가량의 또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점점 많은 메모리를 공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사실은 많이 급합니다. 이번에 서밋 때 보면 최태원 회장이 했던 이야기 중에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젠슨 회장 만날 때마다 배고프다고 한다. 모얼 칩스라고 한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메모리 좀 더 줘.
네.
빨리 메모리 줘야지 우리가 더 많은 GPU랑 베라루빈 생산해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네.
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어쨌든 같은 차원으로서 이번에 나왔던 이야기가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점점 많은 또 첨단 메모리를 공급을 하기로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공급하는 계약이기도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되게 좋은 일 시켜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우리 양쪽이 더 좋은 거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더 더 큰 그런 부가가치를 내기 위해서는 AIDC 관련된 이야기가 좀 더 많이도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네. 또 보시면은 SK텔레콤과 엔비디아가 최대 2기가와트 규모의 이제 AIDC 관련된 협력을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다가 이제 AIDC 혹은 AI 팩토리를 세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여지를 보였습니다.
네. 일단 뭐 AI로 또 요거 만드신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만드실 때 명령하실 때 네. 모바일용으로 좀 만들어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아, 글씨 크기를 조금 더 크게.
네, 조금 갖고는 안 될 것 같은 느낌.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네. 휴대폰으로 보면 하나도 안 보여요. 네, 저는 늘 요걸 이제 같이 켜놓고 보는데.
네.
네, 그렇잖아.
제가 다음번에는 한 장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그렇게 친절하게 갑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또 1기가와트 규모의 또 용량을 통해서 네. 우리나라가 지금 2035년까지 짓기로 했던 게 18.4기가와트.
네, 네.
18.4기가와트잖아요. 18.4기가와트라고 어마어마한 용량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재 없는 규모입니다. 전 세계. 네. 근데 그걸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엔트로픽도 하나의 또 손을 얹겠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엔비디아랑 10억 달러 투자 유치를 하고 GPU 공급과 기술 협력을 확대를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아시겠지만 네이버는 네오클라우드 사업을 많이 하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AIDC를 많이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하고요.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룩필드로부터 또 투자를 받기로 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네이버도 사실 우리가 지금 쇼핑회사로 지금 이제는 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사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네오 클라우드 기업으로서 좀 더 커가기 위한 이번에 또 하나의 또 결실을 맺지 않았냐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현대차는 조금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번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았어요.
네.
뭐 앞선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정의선 회장이 되게 발표도 잘하고 대답도 잘합니다. 잘했는데 기존에 나왔었던 이야기죠. 이제 작년에 확보했던 GPU 5만 장 이야기가 또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구글 딥마인드와 엔비디아와 함께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리고 이제 그 로보틱스 쪽을 협력을 강화하겠다. 기존에 또 나왔던 이야기죠. 또 얼마 전에 또 이제 젠스나 회장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정선 회장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새만금의 엔비디아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거기도 함께하고 싶다 했던 네. 이야기인데 똑같은 이야기가 이번에 좀 반복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앞선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가는 게 지금 눈에 보여요.
네.
GPU를 찍어내고 메모리를 찍어내고 하는 게 지금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바로 사업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다 완성이 되고 나서 이걸 최종적으로 소비를 해서 다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네. 기업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단에서 뭔가 더 이루어져야지만 갈 수 있다 보니까 조금은 속도가 느려 보이긴 합니다만 약간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좀 나왔던 거는 뭐 지금 웨이모 쪽에 이제 자율주행 파운드리 사업을 하겠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지커가 많이 가져갔어요. 중국 기업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져올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번에
구글 웨이모에 네. 그러면 자율주행 차를 현대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네.
아, 그래요?
네. 자율주행 차에 탑재되는 기술은 구글 기술인데 네. 껍데기인 자동차. 네. 자동차는 이제 현대차의 아이오닉 5 기반으로 해서 공급이 지금 조만간 들어갑니다.
네.
아, 네. 근데 이걸 보고 처음에는 이제 그러면 구글의 현대차가 종속되는 거 아니냐? 자율주행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TSMC 사례를 보듯이 이제는 파운드리라고 하는 게 단순히 제조 대행이 아닌 거예요. 제조를 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술을 다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학습한 노하우를 가지고 현대차도 자체적인 자율주행 기술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하드웨어에 어떻게 잘 이식을 시킬지,
네.
그걸 얼마나 이제 수율이 높게 양산할지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테스트베드를 구글을 통해서 가지고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차로 제가 테스트를 많이 한 거예요?
웨이모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퍼시픽카라고 하는 스텔란티스. 크라이슬러죠. 크라이슬러의 미니밴, 카니발 같은 차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제규어의 아이페이스라고 하는 전기차.
안 맞는 거라.
작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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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아, 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게, 네. 아이오닉 5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차는 조그매 보이는데,
넓어요.
실내 공간은 그랜저보다 더 넓거든요. 네. 그런 차에다가 또 지커에서 만든 또 새로운 또 무슨 미니밴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거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지커 걸 먼저 쓰기로 했고요. 싸잖아요. 싸니까.
중국 차를 근데 그리 써도 되나? 미국에서? 돌아다니는데?
걔네가 제조만 해서 아직까지는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조만간 제재가 걸릴 수도 있는 게
걸려야지.
네.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퇴출시켰던 폴스타, 지리그룹, 이거 지커랑 같은 회사예요.
네.
네. 볼보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근에 메가 투자가 있었잖아요. 4,755조 원. 지금도 믿기지 않는 숫자긴 합니다만.
네.
거기에다가 이번에 또 이제 이번에 얼마죠?
1,300조 원 가까이 뭐 되더라고요.
합치게 네. 되면은 아마 이제 6,000조 원 가량의 엄청나게 뭐 지금 저희가 상상이 안 되는 돈이에요, 사실은.
네.
믿기지 않는 돈인데 그만큼의 투자가 들어가서 2035년 이후부터는 혹은 2045년이 되면 완벽한 AI 그런 인프라를 우리가 다 갖추게 될 걸로 보이고요. 거기에 이제 네이버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삼성 SDS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뒷단에서 따라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네. 하는 하나의 또 마지막 마스터피스가 이번에 좀 꽂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하여튼 미국으로 건너간 여러 기업인들 1,400조 원 정도 되는 그죠?
네네. 네,
그 정도 되는 돈을 뭐 내는 쪽도 있겠고 또 받는 쪽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네. 이제 그 돈이 오고 가는 한가운데 이제 우리 기업과 미국 기업들이 이제 함께 있다는 거죠.
네네.
네. 이건 뭐 반가운 소식이라고.
반가운 보니까. 소식이죠. 네. 네. 근데 하나 걱정되는 건 이제 네. 전력과 이제 땅 용수 어떻게 확보할 네. 것인가. 항상 이거는 뭐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거고요. 18.4기가와트면 얼마나 큰 규모인지 혹시 감이 오실까요?
18.4기가.
네.
그러니까 쉽게 그냥 우리는 원전 1기가 1기가 생각해서.
네.
그래서 18개.
18개. 그죠.
들어간다. 이렇게 그냥 네. 생각하면 되잖아요.
땅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땅은 네. 그러네. 땅도 참 데이터 센터마다도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하고 네. 반도체 공장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니까.
이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 18.4기가면은 여의도 6개 반 있어야 돼요.
여의도 6개 반.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새만금을 좀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네. 새만금 전체 규모에서 거기 보면은 그 전체가 다 산업단지가 아니잖아요. 산업단지로 만들어 놓은 땅의 한 98% 정도를 차지하는 게 18.4기가와트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만큼 지금 큰 규모의 땅도 필요하고 뭐 전력은 생각을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거기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가 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네.
뭐 전력 거래소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땅 확보가 생각보다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우리가 그 팹 그리고 이제 AIDC, AI 그리고 팩토리 관련된 이야기 할 때마다 팹 중심으로 지금 땅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AIDC와 AI 팩토리에 관련된 땅 이야기는 아직 많지는 않거든요. 요걸 보면은
그러네요.
조금 이제 이 부분에서도 이제는 정부라든지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도 좀 준비를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은 뭐 잘 우리가 또 준비를 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네.
자,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조금은 무거운 뉴스긴 한데 이게 제 생각에는 오늘로 넘어가면서 약간은 풀리지도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유가가 올랐던 건 당연히 이제 뭐 미국과 이란 그리고 어제 오늘 새벽이었죠.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또 이란을 맞아요. 공습을 배를 또 네, 피격을 했더라고요. 습격했더라고요.
두 개의 전쟁이 하나가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네. 네.
이란이 거기 아니야.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또 이란 쪽으로.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진짜?
이렇게 되면 사실 유가가 어떻게 될지 지금 방향을 좀 잡기가 힘들어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네.
유가는 아직까지는 조금 빠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유가가 지금 80에서 90달러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이거 관련해서 한국무역협회가 이제 상반기 유가 변동에 따른 수출 물류 애로 설문조사를 조금 실시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출 제조 기업 219개사 중에서 83% 가량이 상반기 최대 물류 애로로 이제 운임 상승 이야기한 네. 거죠. 운임 상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유가가 올라가면은 물류 운임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피해가 가장 크다는 건데 더 큰 문제는 이거를 가격 전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가격 전가를 할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수출기업 입장에서 당장에 매출이 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 걸 또 당연히 우려하는 상대 국가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보니까 좀 계속 워워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좀 생각보다 타격이 클 거라고 보이는 게 중동 전쟁 이후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약 한 기존보다 2.3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용이 지금 2배 이상 오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가격 전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다 흡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기업의 실적으로 좀 안 좋게 넘어가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좀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차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같은 경우에는 한국 법인에서 미국 법인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체적으로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이제 한국 기업에서 미국 기업으로 수출을 하는 네.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전가를 못하게 될 경우에 바로 타격을 그대로 입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동전쟁 여파가 뭐 저희도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생각보다 네. 쉽게 안 끝날 것 같아요. 끝날 듯 하다가 갑자기
맞아요.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합쳐지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부분이 좀 빨리 끝나지 않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많이 하락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기업들의 한 85.9%가량이 실제로 상반기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에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반기 실적이 좋다고들 생각을 많이 하세요.
네.
실제 그들은 영업이익률이 지금 70에서 80% 가까이 지금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근데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제조기업들은 굉장히 안 좋아요. 현대차도 지금 -20% 이상 줄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은 다른 제조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실물 경기로 넘어가게 되면 좀 많이 안 좋을 수도 많이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좀 심각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온 이야기를 한번 보면은 이들이 이제 이런 뭐랄까 물류비라든지 원자재 가격 때문에 이제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해외 주문 취소라든지
네.
보류라든지 이런 게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아시겠지만 호르무즈 해협도 막혔죠. 이제 좀 있으면 홍해 막히죠. 이렇게 네. 되면은 물류가 굉장히 늦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사가는 입장에서는 다른 곳을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취소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피해는 또 중소기업들이 많이 입고 있다 보니까 그들에 대한 피해가 계속해서 좀 커지지 않을까. 또 이제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잖아요. 거기에 대한 걸 전가를 못하는 건 또 연결되다 보니까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네.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가 오르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단가 올라가지 또 거기에 수출할 때 물류비 올라가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가격은 더 받아야 되는데
네.
가격 더 받자 이게 조금 뭐 아주 뭐 반도체 같은 거야 상관없겠지만 이런 네. 것들은 가격 제대로 바뀌어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의 이익만 자꾸 줄어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나?
해결을 하려면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큰 원인을 지금 살펴보면은
네.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랐고 전쟁 때문에 물류비 상승이 있었고 물류 기간이 지금 늘어났잖아요 사실. 그 배 운송 기간이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전쟁이 좀 어떻게 마무리가 돼야 유가도 조금은 뭐 안정세를 가져갈 거고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게 되면은 운임 기간도 조금 줄 수 있다 보니까 당연히 비용도 조금은 낮아질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기업들의 좀 부담이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지금 보이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얼마나 좀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트럼프가 잠깐은 공격을 좀 중단한다.
네네.
요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계속 중단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아무도
같고.
없는 것 같죠.
네. 네. 언제 다시 재개하냐에
네.
따라 또 출렁이겠죠 유가가.
지금 오늘은 좀 기분 좋게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마지막 철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튼 그렇게 기업들이 우리 수출 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두 번째 뉴스였고요.
네.
세 번째 뉴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저희 시청자분들이 조금 많이 관심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또 주말 상간에 나왔던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가 좀 컸습니다.
네.
이제 부동산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실 다주택자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은 압박이 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가 좀 많이 몇 년 동안 되게 그런 주된 트렌드로 많이 네. 올라왔었는데 똘똘한 한 채를 조금은 세금을 좀 더 많이 주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네. 이번에 좀 세제 개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조금 나왔어요. 네.
종부세 이제 강화를 하는 강화 아니죠. 개편을 하는 방향이 네.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주말 상간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인포그래픽 만든 거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 네. 아이고야. 네.
아이고야. 약간 뭐 우리 제작진들이 저 약간 네. 확대를 네. 부분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부터는 네 내일부터는 네. 하나 하나 해서 좀 크게 가져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좌상단부터 딱 확대해 주시면은 네. 네, 그거부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일단 좀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과세 기준은 현행 보유 주택수에서 네. 주택 가격 합산 규모로 이제 바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가액을 합산한다?
네.
두 채 세 채 있으면?
그렇죠. 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10억짜리 세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랑 에. 30억짜리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산 입장에서는 같은 규모잖아요.
네. 근데 10억짜리 세 개가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고 있었죠. 에. 그러다 보니까 똘똘을 한 채로 많이 몰렸던 건데 아. 그 구조 자체를 이번에 한번 바꿔보겠다.
총액으로?
네, 총액으로 지금 바꾸겠다.
맞는 거긴 하지,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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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지금 가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이제 현재 지금 아시겠지만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예. 이 주택 이하 보유자는 과세 표준에 따라서 0.5에서 2.7%의 세율이 지금 적용되고 있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지금 5%의 중과세율 지금 대상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조금은 바꿔서, 아예 그냥 총액으로 가게 되면은 주택 수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 수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어쩌면은 공급자이기도 하다.
네, 그렇죠.
시장 공급자잖아요. 전세라든지 월세에 대한 네. 공급자이긴 한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인정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냥 우리가 주택 시장을 흔히 말하는 뭐 아도친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네. 그 주택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약간 죄악시하게 예. 만든다는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냥 차라리 총액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번에 나왔고요. 또 이제 기본 공제 그룹이 이번에 좀 어느 정도 나올 이야기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네. 기본 공제선이 현행 이제 12억 원에서 지금 소폭 상향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초고가 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가장 사실 뜨거운 이야기긴 합니다. 초고가 기준이 지금 좀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초고가 기준 여기에는 완전히 왕창 이제 세금을 때리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시지가 30에서 40억 원 수준으로 지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시가 한 40에서 50억 원 가량의 아파트들이 여기에 해당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인 아파트로는 이제 한강벨트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죠.
네, 그렇죠. 네. 네,
그쪽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초고가 그룹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기 그 옆에 표를 조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행과 개편 방향을 비교를 했을 때 과세 기준이 보유 주택 중심에서 개인별 주택 합산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주택, 3주택 여기 이제 좀 복잡하게 나눠져 있던 것에서 모든 보유자의 동일 누진 세율을 적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몇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제는 중요하지 않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총액 그게 중요하게 지금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중과체계도 3주택 이상 별도 중과세율을 적용했던 것에서 이제 주택 수를 빼버리고요. 아예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30에서 40억 원 종시지가 이상의 이제 초고가 구간에 대해서 좀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종부세를 좀 많이 부과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초고가 그룹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집 한 채가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총 갖고 있는 집이 40억이 넘으면 뭐 이 네. 정도의 기준을 세워보겠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 5억짜리 10채 갖고 있으면 초고가에 합산이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총액으로 본다?
네. 근데 50억짜리 한 채와 5억짜리 10채가 원래는 같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자산 규모로 봤을 때. 근데 지금까지는 5억짜리 10채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 이 두 사람들이 이제 동일하게 이제 세금을 낼 수 있게 바뀐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이번에는 이제 한 집이 한 채만 갖고 있어라. 네. 그건만 봐줄게. 그쵸. 근데 대신, 뭐 여럿이 갖고 지금 세금 엄청 두들겨 맞는다는 게 이제 기본 컨셉이었고.
네네.
이번에는 뭐 어떻게 되든 하여튼 총액 기준 얼마 갖고 있으면 그 이상이면 이제 세금 두드려 맞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이게 근데 확정이 된 거는 아니고요.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한성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오늘 열립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네. 열었잖아요. 이번에 2차로 열어서 여기서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최종 개편안이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주택자들은 조금 환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똘똘한 채 때문에 똘똘한 채 때문이 아니죠. 네. 그런 다주택을 좀 겨냥한 그런 세제 때문에 이제 다 똘똘한 채로 많이 갔던 분들은 좀 많이 약간 억울해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내는 돈은 똑같기는 한데
네.
조금 이거 괜히 일로 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네. 네.
근데 이게 전에 이제 그렇게 다주택자 때려잡기 위한 그렇게 이제 방향을 설정하면서 사실 양극화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굉장히 가격 차이 좀 심해졌잖아요.
많이 심해졌죠.
그렇죠. 그렇게 심해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는 방향이 잘못된다는 게 아니고
네네.
그 상황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아마 그 비싼 집 막 5-60억 혹은 뭐 그 이상 되는 집을 하나 팔아서 지금 한 중가 정도 되는 10몇억짜리 아파트를 뭐 두세 개, 세네 개 이렇게 사게 되면
네.
뭐 그런 일이 아마 벌어질 텐데 그럼 그 정도 아파트 가격들이 이제 또 중가 아파트들이 올라갈 거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중가 고가는 다 서울 얘기입니다.
네.
지방과는 또 무관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그 중가 가격 아파트들이 이제 또 올라가는 일이 벌어질 테니 그런 네. 또 뉴스가 나오는 게 똘똘한 한 채 팔고 새 채 샀던 뭐 A씨 떼부자 됐네 이런 뉴스
네.
나오겠죠.
네네네.
그럼 또 사람들이 댓글 달면서 야 이 누구 배만 불려주는 저놈들 네. 그럼 이제 또 거기서
그렇죠.
돌아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초고가 구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네.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아요.
네.
지방에서는 사실 10억이면 초고가거든요.
아, 진짜 초고가예요 그 정도면.
네, 진짜
맞아요.
초고가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 뭐 부산 해운대라든지 대구 수성구라든지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사실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이제 84제곱미터 기준으로는 10억 넘는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서울은 아시겠지만 이미 중위 가격도 15억을 넘었고
네.
평균 가격도 15억을 훌쩍 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공시지가 30억 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네.
공시지가 30억 원이라고 하는 게 정말 높은 가격에 대한 아파트만 기준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크게 효과가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한창 논란이라기보다 여기에 대한 좀 의견이 많이 나올 때는 15억을 공시지가 기준 15억 해야 된다, 20억 해야 된다 이런 네. 이야기가 많긴 했는데
네.
그렇게 되면 대상이 뭐 두 배 세 배로 느는 게 아니라 거의 막 10배씩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쉽지 않다라고 정부 쪽에서는 좀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세금은 저는 좀 심플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맞아요. 맞아요. 또 건드릴수록 맞아요. 계속 네. 그 커지잖아요. 계속 뭔가
건들면 건들수록
네.
부작용 커지고 그다음에 그 틈새 노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잖아요.
네.
제도의 허점 이용한 사람들.
네.
그들이 갑자기 막 엄청 불을 그러니까 열심히 막 이거 찾아다니는 애들이 벌게 된다고. 가능한 뭐 모든 걸 다 그럴 수는 없어. 하여튼 가능한 심플한 원칙으로
맞아요.
가는 네.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 원칙을 좀 자주 안 바꿨으면 좋겠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부동산 세제는 우리 모두의 또 관심사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가진 분이든 안 가진 분이든,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전해 주셨고요. 오늘 뉴스 참 대단히 감사하고
네.
네. 그 감자탕 냄새만 맡고 오늘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 선배가 이런 기분이었군요.
네.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이 향기로운 감자탕. 요거 이제 순살 네. 감자탕.
우거지 순살 감자탕.
네.
우거지 빼지 마십시오.
아, 그래요?
우거지 꼭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왜냐면 또 요즘 네. 이제 아침에 우거지 그러면 우거지상 생각나시는 분들 계실까봐 안 했는데. 여튼
네.
뭐 굉장히 맛있는 요 순살 감자탕. 원래는 뼈무게가 이제 여기 감자탕의 한 반이잖아요.
저는 대부분 같아요.
근데 요거는 뼈 빼고
네.
다 발라서 여러분 그 발라드시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순살 감자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 저녁에 술과 함께 드셔도 좋고요. 반찬 아니 밥을 이렇게 말아 드셔도 너무 맛있고.
네.
네. 요 감자탕만 드셔도 사실 든든합니다. 아, 요 마지막에 비빔 볶음밥.
잠깐만, 이거 볶음 볶음밥은 집에서 해먹어야 되는 거죠?
해먹어야지.
아, 그건 주는 거 아니죠?
아, 그럼요. 국물 남은 거에다가 밀가루 딱 뿌리고 네, 살짝 기름 둘러갖고 계란 하나 딱 풀어서 딱 볶아버리면 최고의 맛이 나옵니다.
바로 이 향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소주 한 잔 먹고 딱 이제 한 입 물었을 때 그 맛입니다. 에이. 정확히 그 맛이에요. 전혀 의심하지 않으셔도 네. 정확히 그 맛입니다.
또 예리한 분 나오셨네요.
왜요?
그 뼈를 감자라고 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네, 그 돼지 등뼈를 감자라고 하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 뼈에 국물을 다 우려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아닌 건 아니고요.
뼈를 안 주니까 감자탕이 아니다.
그런 이제 주장을 또 하시는 분이 네. 계시네요. 네, 요거는 뼈 뺀 감자탕. 네, 그러나 맛은 뭐 최고의 맛입니다.
바로 그 맛이에요.
네. 자, 요 감자탕 지금 저희가 3만 원대로 10인분. 네, 요거 총 5팩을 드리는데 한 팩당 2인분씩 네. 5팩을 드리는데 총 10인분 39,800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마켓 컬리에서 그렇게 요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거 네. 한번 맛을 보시고요. 최저 가격으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 11세대 테라급 노트북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왼편에 바로 있는 거.
네, 네. 바로 요 노트북이죠. 네, 아 스페이스 그레이 느낌. 네. 네, 아주 세련된 컬러로 딱 뭔가. 펼칠 때부터 네. 사람이 전문가 향기가 좀 납니다.
오, 예. 약간 프로급의 프로페셔널한 딱 디자인을 갖고 있네요.
그렇지. 아,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예쁜 거 하얀색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건 네. 약간 대학생 느낌. 네. 네. 그리고 좀 패셔너블 느낌은 좀 납니다만 요 전문가 느낌을 주기에는 그래서 왜 어디 기업 같은데 네. 가서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딱 보면 노트북을 흰색 펼치면 조금 아, 저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 맞나? 그런 느낌 드는데. 아, 요 딱.
요거 들고 가면?
예. 네. 아, 쟤는 일은 잘하겠고.
전문가다, 쟤는.
예. 네. 그런 느낌 딱 들죠. 자, 11세대 테라급으로 준비했습니다.
램이 16기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메모리, 그러니까 대용량 메모리가 1.2테라바이트. 1.2테라바이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윈도우도 기본으로 10일 깔려 있으니까. 네.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59만 8천 원.
네, 삼성 노트북입니다.
네.
자, 하여튼 가장 전문가로 만들어드리는 컬러, 전문가로 만들어드린 노트북과 함께 전문가 되시고요.
중요한 건 아닌데, 네. USB 미니 선풍기 드립니다.
요거까지 드려요?
네.
와. 대단합니다. 네.
일할 때 덥잖아요. 네. USB 미니 선풍기까지.
어떤 분이 혹시 블랙은 전문가처럼 안 보이냐고 그러는데 네, 가장 전문가처럼 보이는 건 바로 이 그레이 깊은 네. 회색입니다.
네.
요거는
네,
뭐 국룰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색깔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네이버가 좀 갈 것 같다는 그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예, 그 확인도 한번 이 노트북으로.
네.
예, 주식하실 때도 내가 전문가 된 느낌이 있어야 또 그렇죠. 할 수 네. 있으니까요. 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그레이색 삼성 노트북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바로 모시는 시간 됐으니까요. 얼른 가보겠습니다.
네.